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각 가정에 어린 생명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유아실 들어가 보면은 방실방실 웃고 있는 아기들만 보면은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정말 감격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저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흐뭇합니다. 그러니 그 부모님들이야 오죽 기쁘겠습니까? 우리 윤찬이와 윤지, 또 진리, 이래, 주하 이런 아기들 보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이 출산의 기쁨 못지않게 자녀를 얻었다는 기쁨 못지않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쑥쑥 자라는 것, 그게 또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출생의 기쁨은 한순간입니다. 드디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났구나. 감격스럽죠? 딱 한순간입니다. 그 다음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계속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난 건 한순간이에요. 태어난 건 한순간이고 그 다음엔 영적 성장이 뒤따라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과정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성장이 뒤따라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출생과 또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출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출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즉 두 번의 출생이 있다는 이야기죠. 한 번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몸이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성령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출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선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물에서 나는 것이 있고 성령님에게서 나는 것, 두 가지 출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물에서 나는 것은 물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에게서 나는 것은 성령세례 받아야 된다, 불세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되었냐면 요한복음 3장 5절 이후에 나오는 6절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5절과 6절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고, 육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고. 그러면 물에서 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출생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불세례 받아라 그러는데 불세례 불침례 받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한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압니까?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고 그리고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로 절여지는 것, 그게 불침례입니다. 불침례 받으면 안 돼요. 은사주의 집회에서 불 받아라 하는데 그거 받으면 지옥 가라 그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부모님 몸에서 육신적으로 한번 출생을 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출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출생은 서로 다릅니다. 육에서 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똑같은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죽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죽고 다윗도 죽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 지옥 같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만약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고 마지막 날에 크고 흰 왕좌 심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호수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에게서 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몸이 죽을지라도 나중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산채로 휴거가 되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 흔히들 하는 말 있죠? 에이,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거나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몸이 늙고 병들고 사고를 만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둘째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불호수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고 또한 성령님에게서 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혹은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만약 우리가 있게 된다면 살아있는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성령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저 살려주진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칼빈주의 교리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사람을 찾아와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먼저 살려놓고 일단 살아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믿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살려줘야만 믿을 수가 있다.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왜 이 주장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분설을 믿습니다. 영혼과 육 두 가지로 나눠 믿어요. 사람의 몸이 영혼 플러스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죽었다고 했죠. 뭐가 죽었습니까? 아담의 몸은 살아있었고 하나님 앞에 걸어나갔으니까 몸이 죽은 건 아니죠. 뭐가 죽었느냐 하면 영혼이 죽었다고 합니다. 영혼이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동물적인 기능을 한 몸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을지 믿지 않을지 결정도 못 내리는 이 시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구하내는 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와서 무조건 살려줘야 한다고 해요. 그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살려준다는 겁니다. 먼저 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말씀에도 복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그렇게 해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실 때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사람은 거절할 수가 없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혼도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신자들조차도 그 영이 괴로워하고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혼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믿지 않는 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에서도 그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영혼이 소멸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벌이 아니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했는데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단절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은 생각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내가 손을 내밀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 문제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어떤 에너지나 기운처럼 다가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너희에게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설교, 경험담이나 간증이나 우스개 이야기나 철학 이야기나 도덕적 훈계,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 드라마나 영화, 쇼를 상영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성령 자체를 높이고 성령님에게만 부르짖고 성령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종으로 부리는 집회는 모두 성령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꼭 이런 집회를 가리켜서 성령 집회 그런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 했습니까?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 곧 부패하거나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영원히 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영원히 보존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말씀은 바로 썩지 않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23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린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들들로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멸균 장갑을 끼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외부인들은 함부로 산실에 또 신생아실에 출입을 못하도록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젖을 먹이는 일입니다. 태어나면은 이제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소고기, 불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젖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갓난아이기는 젖을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두 가지를 해줘야 합니다. 하나는 질병으로부터,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하나는 잘 먹여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호르몬 이상으로 성장이 멈춘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제 또래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키가 초등학교 약 2학년 정도 키예요. 근데 중3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인데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아요. 얼굴은 아주 작고 예쁘고 했는데 전혀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부모에게도 단순히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자라지 않아요. 몸이 자라지가 않아요. 여성으로서 나타나야 할 특징들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신과 부모에게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자꾸 동안 뭐 60대 할머니인데 뭐 30대 여성처럼 젊은 얼굴을 가꾸고 있다. 그래서 동안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동안이 아니라 성장하고 늙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몸은 자라는데 마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습관과 취미와 기호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실제로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30, 40대 어른인데 만화 영화를 본대요. 애니메이션 보면서 여자 주인공 뭐 요술천사 네티인가 뭐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피규어 같은 거 장난감 인형 사 모으고 어린아이들 하는 그런 게임하고 거기에 열광하고 스티커 사 모으고 그런 어른들이 있답니다. 정신이 피폐해져 있어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생각할 줄 알고 또 좀 폭넓게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개인적인 오락과 취미에 탐닉해 있는 거예요. 애 늙은이가 아니고요. 어른이긴 한데 정신 수준은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자랐고 교회는 한 20, 30년은 다닌 것 같은데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 것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누가 새신자가 와도 모르는 척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더 유리하고 자기 자신의 필요나 자기의 욕구를 채울까 거기에만 관심 있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라기 싫어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자라고 싶지 않대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대여섯 살 먹은 아이가 혹은 초등학생인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이제 더 이상 자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어른이 되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조금 더 어린아이로 있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기로 돌아가려고 하죠. 한 대여섯 살 된 아이가 자기 밑에 동생이 태어나면요. 이제까지는 부모님의 관심이 자기에게만 쏠렸는데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쏠리면요. 질투합니다. 질투하면서 퇴행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동생 젖병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대신 젖 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동생 아기 침대에 누워있으면요, 이거 밀어내고 자기가 아기 침대에 누워가 엄마 엄마 응애 응애 저는 아기예요 이러는 아이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잘하기 싫어해요. 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조금 더 남들에게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다, 관심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관심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큰 기쁨, 그 못지않게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그것을 부모가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라.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나오는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동일한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 가운데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갈 때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는 씨를 뿌리는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새싹이 열매를 맺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막 떡잎이 나왔는데 열매가 달리는 거 그런 일 없습니다.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가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거짓 교리에 속지 않게 됩니다. 어린아이 속이기는 참 쉽죠. 어린아이는 이 자연계의 법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는 거짓말로 속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기들에 대해서 거짓 선생이나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속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에는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속임수나 거짓 교리에 속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속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같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죄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늘상 맞고 다닙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자기 형이나 아버지가 같이 있지 않으면은 빼앗기고 얻어맞고 다닙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과 12절에서 14절을 말씀을 보면 어린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고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에게, 청년들 있죠?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사악한 자를 이겼다. 영적으로 승리하려면요, 갓난 아기가 되면 안 되고 장성한 청년, 젊은이가 되어서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예와 같이 어떤 질병이 있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질 못합니다. 질병이 몸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악의와 교활한 마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일을 거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만약 가지가 지저분하고 벌레가 끼어있고 그럴 경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육부진화가 왜 생깁니까? 유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질병이 없다면,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대부분 안 먹어서 그래요. 아니면 적게 먹어서 그래요. 편식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예성이는 수족구에 걸려서 입안이 온통 헐어서 다른 그 유치원 아이들 수족구가 번져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수족구가 번져가지고 입안이 헐었는데도, 편도선이 부었는데도 악착같이 먹습니다. 악착같이 먹어가지고 결국은 다른 아이들보다 한 사흘 빨리 정상으로 회복이 됐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열감기에 걸려가지고 열이 40도를 오르내려요. 예, 여러분 목욕탕 물려 손 집어넣으면 그게 42도입니다. 섭씨. 예, 이마를 짚어보니까 이마가 뜨끈뜨끈해요. 정신이 이제 거의 혼미해지고 기력이 없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애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빠 하고 불러요. 왜? 그러니까 치킨을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월마트에서 치킨 사다가 사줬는데 이마에 헤어파스 바르고 치킨 와구와구 뜯어먹더니 그 다음날 열 떨어졌습니다. 치킨에 해열제가 들었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악착같이 먹으니까 질병도 달아납니다. 아주 건강해요. 잘 먹어야 큽니다. 잘 먹어야. 안 먹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몸이 성장하려면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야채도 먹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 합니까? 그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잘못 번역해서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몇 군데 잘못된 부분이 있죠. 갓난아이들처럼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갓난아이들로서, 우리 신분이 갓난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가정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신분 자체가 새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갓난아이 흉내 내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진짜로 갓난아기입니다. 두 번째, 개역성경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무슨 그런 희귀한 음료라도 있습니까? 어떤 신령한 저다 하니까 아주 뭐 영적이고 추상적인 저주로 아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의 순수한 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순전하고 막 신령하고 영적인 거 찾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개혁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아직까지 구원에 못 이르렀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안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안 태어났는데 뭘 먹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새로 태어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순수한 저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남은 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다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순수한 저지라고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음식은 저지입니다. 엄마의 저지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완전한 말씀입니다. 엄마 젖에는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식재료 다듬다 보면은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내장 빼고 껍질 벗기고 뼈 발라내고 그러죠. 엄마 젖에 그런 거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엄마 젖은 있는 그대로 다 먹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잡된 것이나 오염된 것이나 오류나 이런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다 먹어도 배탈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도 절대로 믿고 안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엄마 젖에는 면역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가 질병과 싸워서 이긴 그 힘을 어린아이가 물려받게 됩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을 때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갓난 아기들로서, 갓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아기들이 얼마나 자주 젖을 먹습니까? 세어보셨어요? 쉽게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배고프면 먹습니다. 자는 것 빼고는 거의 대부분 젖 먹는 데 시간을 소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젖 먹는지 봤습니까? 한쪽 젖 빨면서 다른 손으로 다른 하나의 젖이 무사히 있는지 확인하고 딱 만지고 붙잡고 있습니다. 먹던 거 빼놓으면 고개를 도리지를 치면서 발광을 합니다. 아직 만족하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에 여러분 그만큼 애착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읽는데 누가 와서 방해를 하고 찝쩍거리고 하면은 제발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읽습니까? 어린아이 젖 먹는 거 엄청 세게 빨아들입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젖 빠는지 아십니까?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빱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젖 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의 비결은 별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저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태어나는 과정은 태어나는 순간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성장과 성화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죄 용서받았고 이제는 아무거나 다 해도 괜찮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해결됐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 갓난 아기로 태어났으면 꾸준히 성장해 가야 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출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한다. 생명이 하나인데 뭐 생명을 두 개, 세 개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생명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저절 사모하며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또 오후 성경 특강도 참석하고 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라면 새신자반 성경 공부도 오후에 준비되어 있고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다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암송하시고 이렇게 말씀의 순수한 저절 사모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흠 없이 보존해 주신 말씀, 옛 대언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과 완전히 동일한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도록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올 가을에는 다 같이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 안에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